하나님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월 달에 또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쉬마 들으라,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묵상했던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쉬마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출전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강력한 신뢰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취지는 뭐냐? 내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조상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의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뭐라는 생각이 드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부에 침투해 있는 적, 엑스맨 같은 거예요. 엑스맨인 동시에 모든 일을 행하는데 뭐냐?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 두려움은 존재하는 생명체입니까? 두려움은 실체도 없으면서 단지 뭐냐? 겁나는 감정입니다. 우리 민주 공포영화 좋아한다 그랬죠? 공포영화 볼 때 두려운 부분이 어디 있어요? 뭔가가 진짜 나타나기 전에 그냥 둥둥둥둥 뭔가 하는 그런 분위기. 그때 뭘 생각합니까? 나타나지도 않은데 미리 그걸 막 그 두려워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 감정이라는 거야.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냥 영화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돼요. 여러분, 여기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라고 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면. 두려움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겁내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감정을 틈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막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뭐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미 벌써 그냥 소설 한 12권 다 써놨어. 그리고 벌써 고통과 염려의 모드로 전환돼 버려. 우리의 모드가 전환이 돼갖고 두려움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허공을 향하여 싸우는 것과 같아요. 실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고 살았던 우리가 김 목사님 설교에서 본 야곱의 삶을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130년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에 여러분 잡혀있다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정체를 여러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생각 속에 거하는 쓸데없는 공상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여러분 덫에 걸리지 않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굉장히 안도의 미소를 짓는 게 민주예요. 아,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는 게 그래도 당연히 일어나는구나.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머리도 좋고 또 능력도 있어서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하여 자신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이런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우리 태욱 씨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 자신감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의 안전망, 보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걷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채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이걸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감정은 뭐냐? 와, 엄청난 스펙과 능력이 있어도 세상에선 성공이란 어려운 일인데 그나마 나에게 있는 이것마저도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이성을 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에 두고 한 말입니다. 뭐냐?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이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야. 조금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조금 안정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일을 하면 인간의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땐 이게 타당성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힘이고 물질이고 파워고 능력이고, 이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모세.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졌던 그 어느 능력도 가지지 못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이 지팡이도 없었어요. 홍해를 가르지도 못했습니다. 또 열 재앙을 일으킬 능력도 없었어요. 또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을 맞봐 갖고선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냥 모세의 종이라 그래요. 그거 불리고 있대요. 벌써 이렇게 불리는 그 아이덴티티마저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원주민들을 내어 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 감당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으므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므로 두 번을 반복하면서 죽음을 얘기한다는 의미는 모세의 역할과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에게 의존하던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삶 속에 놓여있는 혈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더 이상 모세를 의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선생이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쳐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패러다임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훈련을 받았다면, 또 목사로부터 신앙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그런 능력을 배웠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저희나 부모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금 패러다임을 주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주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략은 뭐냐면은 백성과 함께 일어나 건너가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데리고 일어나 건너가라.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그 심플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묘하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 그렇게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쉬워 보이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안 될 것 같고 복잡하고 왜 그 부담이 될까요?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은 건너가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저 땅에 들어가면 30개가 넘는 도시 국가가 성을 쌓고 자기 땅을 지키는 상태인데 건너가라고 하시니 이걸 어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 들어오니까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현실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 일은 없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이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 심플한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 두려움이 오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키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하려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뭐 충분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신 뒤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계획이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놓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근데 왜 우리는 못 가느냐 이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렌즈로 삶을 바라보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렌즈가 있다면 세상의 렌즈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렌즈로 보신다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밟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땅 밟기를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응? 여리고성 정복하는 사건이 바로 땅 밟는 사건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았던 여리고성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밟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렌즈로 바라본다면 어때요? 정신 나간 짓이죠. 그렇죠? 우스꽝스럽죠. 우리가 여호수아 배웠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뭐 나팔 뭐 항아리 쫙불 들고 뭐 침묵하면서 그거 봤을 때 저거 미친 짓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신 나간 짓 같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젊은 부부를 아는 젊은 부부인데 애가 둘이 있는데 30대 중반인데 여기 미국에서 좋은 잡도 있고 그냥 살만한데 갑자기 그 잡을 다 그만두고 내가 젊었을 때 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고 인도네시아로 평신도로 가족을 데리고 선교로 갔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미친 짓이죠. 아니 그 좋은 거 다 놔주고 환경도 좋고 지금 애들도 어린데 공부시켜야 될 텐데 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느냐. 사람의 렌즈를 본다면 세상의 렌즈를 본다면 미친 짓이고 이해가 안 가는 짓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본다면 거기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뜻으로 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밟으리라. 그러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밟는 대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까 밟는 것이 쉽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밟으면 다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바닥에 닿는 곳은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을 벗었을 때는 이미 그 발바닥은 약속의 발바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발바닥만 약속의 발바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발바닥도 이미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약속의 거룩한 발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욕심에 따라 밟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발바닥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발바닥은 거룩한 발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데나 가는 발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서 밟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땅을 밟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태욱 씨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죄악이 세상의 모든 이런 죄악과 가져왔다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가서 발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가서 발을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이 복음의 발로 변화되는 발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밟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는 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의 범위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4절입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이거 뭐 지도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건 봐도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차지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새롭고 엄청난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읽으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땅들을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밟기만 하면 네 것이 되겠다 그러는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승진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계획은 여호수아에게 한평생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평생 어떤 사람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데 두렵습니까?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크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세상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올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해요.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응? 기도? 또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먹어라, 외워라, 읽어라, 봉독해라 뭐 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여러분 중간 서머라이즈 합니다. 이 미션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너희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영역을 제시하시고 이거 다 너희 가져라. 그리고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발로 밟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나가서 밟으리라. 준비되셨습니까?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한 후에 우리에게 행동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니들이 할 일이 있다.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세 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왜 세 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게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 세상의 렌즈로 본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40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을 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과 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일이 인생에 상관했을 때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일을 할 때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그 눈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적은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의 가난 적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이 포기하는 심정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겁을 먹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음은 죽으리라,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을 속에서 여러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담대해지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라고, 아, 나는 이제 용감하다, 나는 이제 무섭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다짐다짐 한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일이 나의 일,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왜?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뒤에서 여러분의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또 믿고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역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작은 일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로 생각하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설거지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고 그들의 일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거지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빨래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 기르는 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행동 지침은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납득이 가십니까? 지금 먹고 살 것이 없고 직업이 없고 그냥 지금 사방 위기가 맞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직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납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길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축복을 만드는 능력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보다 여호와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의 능력은 영적으로 어린애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여준 거라면 여호수아서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뭐합니까?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또 살아나? 죽어나?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렌즈로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것은 공부해야 돼. 내일 시험이야.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기도하고 공부하면은 그냥 시험에 다 100점 맞습니까?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최우선 순위를 두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약도 개발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여러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